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이 30일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를 이용한 탄도 미사일 요격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미 미사일 방어청은 30일 성명을 내고 이날 공군 수송기에서 발사한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알래스카주에서 발사한 사드 미사일로 태평양 상공에서 요격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샘 그리브스 미사일 방어청장은 성명에서 이번 시험이 진화하는 위협으로부터 미국이 앞서 나가는 것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시험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가 사드 체계를 강화하는 데 쓰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시험에는 텍사스주에 배치된 미 육군 11 방공포병 여단이 참여했습니다. 사드는 대기권에 진입한 탄도미사일을 높은 고도에서 파괴하는 무기체계로 미국 록히드 마틴사가 개발했습니다. 미국 공군의 B-1B 폭격기 두 대가 30일 한반도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미 태평양 사령부는 이번 비행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직접 대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령 괌에서 출발한 폭격기들은 일본 상공에서 항공자위대 전투기 두 대와 함께 비행했습니다. 이어 한국영공에 진입한 폭격기는 한국 전투기들과 비행하다 오산 미군 비행장 상공을 저거도로 통과한 뒤 괌으로 돌아갔습니다. 모양이 백조와 닮았다고 해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폭격기는 북한이 두려워하는 미군의 전략자산 가운데 하나입니다. 북한은 B-1B 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에 진입할 때마다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30일 베네수엘라에서 재헌의회 선거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선거는 재헌의회 구성원 545명을 뽑습니다. 재헌의회는 헌법 개정과 국가기관 해산권을 가진 조직입니다. 베네수엘라 야권은 니콜라스 마두로 현 대통령 지지자들만 후보로 나섰고 이들이 마두로 대통령의 영구 집권이 가능하게 헌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야당들은 이번 선거에 참여하지 말 것을 유권자들에게 촉구했습니다. 또 마두로 대통령이 물러날 때까지 선거 날에 거리로 나가 시위를 벌이자고 촉구했습니다. 경제난과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에서는 지난 몇 달간 연일 반정부 시위가 벌어져 이 과정에서 10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30일 독일 나이트클럽에서 총격이 발생해 총을 쏜 사람을 포함해 두 명이 숨졌습니다. 이날 새벽 독일 콘스탄츠시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한 남자가 총을 쏴 한 명이 사망하고 세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총을 쏜 남자는 경찰 총에 맞았고 그 뒤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테러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경찰 대변인은 사망한 용의자가 이라크 국적자라고 전했습니다. 용의자는 난민 신청자가 아니지만 독일에서 오래 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사망자가 나이트클럽 손님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부상자들이 총에 맞은 뒤 현장에서 나와 피신했다고 밝혔습니다. 목격자들은 나이트클럽 입구를 지키던 사람도 입구에서 용의자를 제지하다 자동 소총에 맞은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 가운데 한 명도 용의자와 총격전을 벌이다 다쳤습니다. 호주 대테러 경찰이 비행기 테러 모의를 사전 차단했다고 호주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멜컨 턴블 호주 총리는 경찰이 시드니에서 관련 용의자 4명을 사로잡았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당국이 용의자들을 급습해 폭탄 제조에 쓰인 물질들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턴블 총리는 용의자 검거 작전이 중요한 합동 작전이었다며 국내와 공항에 대한 보안을 강화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호주 ABC 방송은 사법당국이 시드니 교회에서 용의자들을 체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호주 연방경찰청의 앤드류 콜빈 청장은 기자회견에서 체포된 용의자들이 이슬람 극단주의에 연계됐다며 사법당국이 최근 시드니에서 몇몇 사람이 테러를 모의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날씨 동부입니다. 오늘 동해안에는 장맛비가 내리고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늘 밤부터 평안남도와 황해도 그리고 내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30일 동해안에 5에서 20mm, 31일 새벽부터 오후까지는 함경남도, 황해도, 평안도에 10에서 60mm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VOA 세계뉴스 김정우였습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경제가 보인다. 역사 속 오늘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한반도 시각으로 28일 밤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정권교체나 군사적 충돌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국무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이 이르면 내년에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배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북한에 제안한 남북 군사당국 회담에 마감 시한이 없다며 북측의 호응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 시간에도 한 주 동안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저희들이 보통 이 프로그램을 미국 워싱턴 시각으로 금요일 낮 정도에 녹음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스튜디오에 들어오기 전에 속보가 하나 전해졌습니다. 한반도 시간으로 28일 밤 11시경에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한국 언론이 이미 보도를 했고요. 미국의 국방부도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 북한의 미사일이 어떤 종류의 미사일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 날아갔는지 이런 자세한 정확한 부분들을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정보만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국한 기자, 한반도 시간으로 11일 밤 조금 전에 뉴스를 보니까 한국 합참에서는 11시 41분쯤에 동해상으로 한 발을 발사했다. 이렇게 이제 한국 군 당국은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1시 41분경에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는 것이고요. 사실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동안에 보면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는 거의 새벽 시간에 아침에 해가 뜨기 전 또는 해가 질 무렵에 발사를 해왔는데요. 예. 이렇게 야밤에 시험 발사를 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예. 관심사는 이번에 발사한 그 발사체가 과연 지난 7월 4일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시험 발사했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인지 여부인데요. 예.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좀 더 필요하지만 미국의 그 언론들은 최근에 잘 아시는 대로 CNN 방송 등을 필두로 해서 북한이 정전협정 64주년이 되는 27일을 전후해서 예. 탄도미사일 특히 ICBM 발사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미 행정부 고위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탄도미사일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일 수도 있고 또 ICBM급일 가능성도 있고요. 예. 어쨌든 지난 7월 4일 날 ICBM급 발사를 한 이후에 24일 만에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이고요. 예.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유엔 안보리나 이런 국제사회 미국, 한국 등에 상당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한국 정부가 말씀하신 대로 곧바로 새벽 심야에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한 상태입니다.
예. 자, 지금 이야기를 해 주신 것처럼 북한이 지난 4일에 화성 14형을 발사를 했습니다. 북한의 첫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발사 성공한 것으로 뭐 미국과 한국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확인을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3주 만에 미사일을 또 발사를 했습니다. 한국 전쟁 정전협정 체결 기념일에 발사를 하지 않을 것인가 이런 관측 앞서 얘기한 것처럼 나왔습니다만 시기상으로만 일단 단순히 봤을 때는 하루 지나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셈인데요. 자, 이런 그 시점 어떻게 좀 분석을 해야 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7월 4일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미사일인 화성 14형을 발사한 지 꼭 14일 만에 그 새로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어떤 미사일을 발사했는지 또 사정거리가 얼마인지 이런 것은 아직 뭐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은 대개 두 가지 의도를 갖고 북한이 이 미사일을 또 발사한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을 내놓고 있는데
네.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27일은 북한의 상당히 중요한 날입니다.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이것이 그냥 정전협정일이지만은 북한에서는 이것을 조국 해방전쟁 승전일로 상당히 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발사함으로써 하나의 김정은 위원장의 군사지도자로서의 그 위신을 높이려는 그런 게 아니냐 그런 의도가 있다고 말할 수 있고요.
예.
다만 왜 27일 날 안 쏘고 그 다음번에 쐈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그날 날씨가 안 좋았다고 합니다. 비가 예. 오고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비가 와서 이제 만일 미사일 발사가 실패할 경우에는 안 쏘니만도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좀 기다려서 날씨가 좋아졌기 때문에 쏜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예.
대외적인 또 메시지도 중요합니다. 현재는 그 7월 4일 날 북한이 말씀하신 대로 최초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4형을 발사하고 미국, 한국, 중국, 일본 등이 일제히 나서서 북한에 대한 그 새로운 대북 제재 조치를 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북한이 이런 그 안보리 제재 논의가 진행되는 시점에 바로 이 같은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우리는 그 같은 외부적 압력에 굴하지 않고 내 갈 길을 가겠다 이런 하나의 그 메시지를 보내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가능합니다.
예. 지난 4일에 화성 14형 발사 이후에는 북한 당국이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현장에서 참관하던 사진도 공개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떤 유형의 미사일인지 이 부분은 이제 북한 당국의 발표도 봐야 되고 또 미국과 한국의 정보당국의 판단도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좀 이야기해봐야 될 부분이 또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화성 14형 이후에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미국은 독자제재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이번에 북한의 추가 도발이 이런 논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 어떻게 전망을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북한의 이런 거듭되는 미사일 도발 이런 것들이 국제사회에서 더더욱 추가적인 대북 제재 결의를 추동할 것이라는 것은 뭐 의문의 여지가 없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최은 기자가 얘기한 대로 북한이 이번에 미사일을 발사하기 바로 하루 전날 앞서서 유엔 안보리가 이미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발사에 대한 제재 결의안을 논의하는 와중에
네.
미 의회에서는 상하 양원이 공의 통과를 했죠. 그래서 북한과 러시아, 이란을 한 대 묶어서 제재하는 그런 강력한 내용의 제재 법안을 의결하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에 대한 말하자면 반발도 있을 수 있고요.
예.
더 중요하게 지적해야 될 것은 이 북한은 물론 이런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 날 태기를 해서 발사하기도 하지만 이제 기술적인 완성을 향해서 그야말로 going my way, 나의 네. 길을 가겠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봅니다.
네.
27일 정전협정 64주년을 이미 지났어도 그리고 또 28일 이제 밤이 다 된 상황에서 발사를 하고 있는 것은 자기네들의 일정대로 말하자면 미사일 기술의 완성도를 완결하기 위한 그런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예.
이런 맥락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 미사일 기술을 완성시킨 단계에서 뭔가 협상에서의 우위를 점한 그런 상태에서 협상에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것들은 물론 추측에 속하는 부분이지만 북한이 기술적인 완성도에 매진하고 있다. 이 부분은 확실히 전문가들이 밝히고 있는 그런
예.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번에도 이번 미사일 발사가 어떤 정도의 기술의 수준을 보여줄지 이 부분도 이제 상당히 이제 전문가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외신에서는 북한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이나 또 ICBM급을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파악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 포커스. 짧은 뉴스를 통해서는 미처 다루지 못했던 사안들을 자세한 설명과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한반도와 세계가 보입니다.
자, 저희들이 안 그래도 오늘 이야기 주제로 북한의 ICBM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 이야기를 중간에 좀 하려고 했는데 북한이 뭐 미사일을 발사한 속보를 전해드림과 동시에 바로 이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관심은 북한의 미사일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이냐 이 부분에 한동안 뭐 이번 주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북한이 내년에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배치할 수 있다라고 미국의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스가 이런 보도를 했는데 이 보도는 어떤 분석에 근거를 한 겁니까?
네, 미국의 그 유명 신문이죠. 워싱턴 포스트 신문하고 뉴욕 타임스 신문이 25일 똑같은 날에 보도한 내용인데요.
예.
북한이 이르면 내년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실전 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정보당국이 분석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예.
신문들은 미국의 군사 전문 국방부에 속한 정보국입니다. 국방정보국 DIA가 이런 결론을 이미 내렸다 이렇게 담당 관리들을 인용해서 전화를 했고요.
예.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 어느 시점에 신뢰할 수 있는 핵탄두 ICBM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여태까지 미국 정보당국은 북한이 핵탄두가 장착된 그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한 2~3년 정도 또는 3~4년 정도 이후에 아마 배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왔는데요.
예.
이것을 그 한 2년 정도 앞당긴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2020년 이후나 돼야 가능할 거다 이렇게 봤는데요. 벌써
예.
2018년에 가능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주목할 것은 미국계 정보기관이 한 13개나 지금 되고 굉장히 많은데요.
예.
모든 정보기관이 이 같은 평가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어쨌든 좀 주목해 볼 부분은 그동안 나온 여러 가지 전망 가운데 그 시기를 가장 앞당긴 그런 전망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한국 국정원은 조금 다른 분석을 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은 물론 한국 국정원뿐만 아니라
예.
미국의 다른 정보 당국자들도 익명을 전제로 해서 DIA의 분석과는 좀 다른 전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특히 미군 합참 차장도 공개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요. 아직까지 장거리를 나를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예.
그렇지만 그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정확성이라든지 또 미국까지 날아올 수 있는 가능성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아직까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고요.
예.
구체적으로는 소형화된 탄두를 미사일에 장착해서 대기권을 재진입하는 기술까지 갖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북한 자신이 한 번도 공개리의 이 능력에 대해서 과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도 이런 실험을 북한이 한 적이 없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빨라야 2~3년은 더 가야 될 것이다.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완성하기까지는 이렇게 추정을 해왔고요.
예.
바로 그런 맥락에서 한국의 국정원이나 정보당국은 이번에 DIA가 언론을 통해서 게재된 그런 분석에 대해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성급한 평가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그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사안을 놓고도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한국이든 미국이든 전문가들이나 정부 당국이 다 한결같이 일치돼서 얘기하는 것은 북한의 ICBM 탄도미사일 개발이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전을 이루고 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치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미국 내에서도 훨씬 더 경각심을 갖고 여기에 네.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 북한의 ICBM 진척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 그리고 또 시기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거기에 따라서 미국이나 관련국들의 대응이나 이런 것들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북한이 이것을 기술적으로 완성해서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핵미사일 개발을 그야말로 완료했다라고 한다면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협상을 통해서 이것을 포기하기가 그야말로 기대하기는 난망이고요.
예.
바로 그런 맥락에서 협상을 하더라도 북한이 이러한 것들을 완성하기 전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완료된 상황에서는 북한에 말하자면 태도라든지 자세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이전의 협상 때와는
예.
그런 맥락에서 시간은 미국이나 한국의 편이 아니다라는
네.
그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물론 이제 정확한 기술들을 이제 진단하고 거기에 대한 정보 분석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만 북한을 상대해야 되는 편의 입장에서는 좀 북한의 기술 수준이나 발달 이게 좀 더뎠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의도야 뭐 예. 어떻게 보겠습니까만은 지금 기술과 관련해서는 이제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 사거리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대기권 재진입 기술 또 소형화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유도 기술 이 네 가지 정도가 이제 큰 문제인데요.
예.
사거리는 대개는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5,500km 이상을 날으면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분류가 하는데요. 북한은 미국을 계속 공격하겠다 이런 언명을 해왔기 때문에요. 미 서부 로스앤젤레스나 이런 쪽을 공격을 하려면 최소 8,000km가 날라야 됩니다. 그런데 예. 사거리 분야에서 지난 7월 4일 북한이 발사한 화성 14호가 대개 8,000km를 날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사거리는 이미 북한이 기술을 확보했다 이렇게 봐도 뭐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제기권 재돌림 문제인데요. 이것도 논란이 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미 확보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북한이 상당히 여기에 열심을 기울여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예. 핵탄두 소형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벌써 5번이나 그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핵탄두 소형화 기술도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이다 문제 있고요. 다만 지금 국정원이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은 유도 기술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같은 ICBM을 발사했을 경우에 정확히 목표물에 명중을 시키는 이것이 중요한데 북한이 이것은 아직 좀 덜 가진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대답은 아마 북한만이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북한의 이 같은 기술적 진전이 외부에서 그동안 평가했던 것보다 대단히 빠릅니다. 숫자로 표시하면 그동안 한 80% 정도 완료했다면 지금은 뭐 90 이상, 95 이렇게 봐도 뭐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예.
외부에서는 상당히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정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관측통들은 예. 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28일 또 다른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북한의 ICBM 완성도에 대한 미국 내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전망들 분석해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지난주에 미국 국무부 고위 관리의 발언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의미들을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무부 수전 손튼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이 25일 의회 청문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미국은 북한의 정권 교체나 군사적 충돌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관련된 발언을 잠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secretary has been very clear about that we're not pursuing regime change in North Korea. We're not
네.
pursuing.
미국은 북한의 정권 교체, 붕괴 또 과속화된 통일을 추구하지 않고 있으며 또 순수하게 한반도 비핵화에 집중하고 있다. 이게 렉스 틸러슨 장관이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라는 그런 얘긴데요. 미국이 북한의 정권 교체를 추구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는 뭐 처음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언급이 다시 주목을 받는 이유는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예, 사실 바로 이 손튼 차관보 대행의 발언에 앞서서
예.
그 전 주말에 콜로라도에서 아스펜 안보 포럼이라고 아주 미국에서는 유명한 그런 안보 포럼의 공론화장인데요.
네.
여기에 미국의 고위 당국자들 그리고 군사 당국자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발언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마이크 폼페오 CIA 중앙정보국 국장도 발언을 했고요.
네.
조셉 던포드 합참의장도 발언을 했습니다. 각각 다른 날 발언을 했는데 이 고위 당국자들이 전부 다 북한의 정권 교체에 대해서 그리고 또 북한에 대한 군사 행동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 폼페오 CIA 국장 같은 경우에는 핵무기를 북한 정권으로부터 분리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네.
또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이 없어지는 것을 원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예.
분명하게 정권 교체를 미국 정부가 바라고 있다. 그것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한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예.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밝혔고요. 또 던포드 합참의장도 그 다음날 발언에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인 행동이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예.
이것은 강력한 발언들이 북한의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거든요.
예.
북한은 사실 미국에서 나오는 여러 신호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반응을 보였고요. 손튼 차관보 대행은 바로 이런 점을 의식한 측면이 있다. 그러면서 자기의 얘기가 아니라
예.
틸러슨 장관이 분명히 이런 언급을 하지 않았느냐.
네.
미국은 북한 정권의 붕괴라든지 또 북한 정권 교체라든지 또 통일을 가속화하는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는다.
네.
그것보다는 비핵화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 아,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밝힌 것이라고 예.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미국 내에서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사실 좀 엇갈린 메시지들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어떤 당국자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모든 옵션을 테이블에서 그대로 올려놓고 있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는 분명히 군사적 행동도 여전히 가능한 옵션의 하나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나 또 다른 자리에서 얘기할 때는 이렇게 틸러슨 장관처럼 정권교체나 군사행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제하는 듯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예.
국무부의 차관보 대행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한 게 아닌가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손톤 차관보의 발언이 그 앞서 이제 있었던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의 이제 발언을 어느 정도 좀 그 완화하는 그리고 또 지금 미 국무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상기시키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이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그 마이크 폼페오 국장의 언급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성격에 대한 그런 언급도 있었죠. 그날 발언 중에.
그렇습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는 미국의 최고 정보기관인 뿐만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매일같이 북한을 비롯한 그 정보 보고를 하고 있는 인물이어서 상당히 중요한 인물인데요. 폼페이오 국장이 말씀하신 대로 20일 날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축출 이런 것을 시사하는 듯한 그 발언을 했습니다.
예.
다만 저희가 유념할 점은 폼페이오 국장이 이것이 뭐 축출하겠다. 정권교체를 추진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그 몇 가지 그럴 경우에 부작용 어려운 점도 있다 이런 점도 이제 같이 얘기를 했는데
예.
첫 번째로는 김정은 축출이 미국의 조퇴는 보장이 없다. 또 하나는 그런 결과를 한다고 해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또 했습니다.
예.
또 하나는 그 이의를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그 축출을 당장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보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네.
또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에 공감이 없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같은 축출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도 사실이지만
예.
나름대로 이것에 따른 문제점, 부작용도 상당하다 이런 얘기도 동시에 한 겁니다.
예.
아 그래서 북한이 벌써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그 반발을 많이 했습니다. 외무성이 벌써 아, 우리가 뭐 미국을 선제 공격할 그럴 능력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굉장히 반발했는데요.
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대북 정책, 최대 압박과 개입 정책을 확정을 하고
네.
각 부처에게 제일 좋은 정책을 온갖 문제를 다 수단을 그 테이블에 올려놓고 검토를 해라 그러고
예.
얘기를 해서 국무부는 국무부대로 또 CIA는 CIA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하고 있지만
예.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북한 핵 문제를 비핵화시킬 만한 그런 구체적인 방안까지 다 내온 그런 하나의 어떤 그야말로 최고의 방안은 나오지 않은 게 아닌가.
예.
그래서 각 부처가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는 있지만
네.
어떤 그 구체적인 하나의 방안으로 통일되지 않은 게 아닌가 이렇게
예.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과 관련된 평가나 메시지가 뭐 정보당국자 입에서 나오거나 군당국자 입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국무부에서 나오거나 조금씩의 이제 온도 차이는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트럼프 정부의 대표적인 대북 정책이라고 하면 최대 압박이라고 많이들 이제 평가를 하니까요. 그리고 또 손튼 차관보 대행도 이날 북한에 대한 압박 정책과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부분도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과 개입이라고 하는 새로운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그것이 구체적인 청사진이 자세히 아직 나온 것은 아니죠. 물론
예.
최 기자 얘기한 대로.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미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로는 유엔 안보리에서 일단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의 결의를 대북 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 미국의 첫 번째 그런 대북 정책과 관련한 첫 번째 일이고요.
예.
또 잘 아시는 대로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격화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부응해서 외교 공간을 축소한다든지 외교관 수를 증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나라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사실 북한의 돈줄을 차단하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북한의 교역을 최대한 제한하고 이를 통해서 북한이 핵무기 그리고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쓸 수 있는 자금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이렇게 세 가지가 쏜튼 차관보 대행이 언급한 미국의 그 세 가지 말하자면 핵심 정책 방향인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미국은 전방위적인 그런 압박을 가하고 있고요. 비단
예.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또 다른 모든 관료국들의 세컨다리 보이콧이라고 하는 그런 무기까지 사용할 가능성을 위협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매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미국 정부가 이렇게 여러 가지 압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도 또 이제 항상 최근 들어서 같이 이제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지금이 대화할 시기는 아니다. 대화할 조건은 갖춰져 있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언급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수잔 손튼 차관보대행이 바로 대화 문제도 언급을 했는데
예.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되풀이했습니다. 핵 문제 가장 좋은 해법은 대화와 협상이지만 지금은 대화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대화 조건도 다시 한번 언급을 했는데요. 북한이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먼저 중단하고 영내에 대한 위협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중단해야 미국이 북한과 대화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이번에 미국 의회에서 북한을 제재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이란 제재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자,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사실 이례적으로 빠르게 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북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와 이란에 대한 제재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각각의 법안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의결을 했는데요.
예.
하원이 앞서서 통과를 시켰고 이어서 상원도 통과를 시켰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사실 압도적입니다.
예.
반대 의원이 상원에서는 2명이었고요. 하원에서는 3명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다시 또 오버를 각하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압도적인 찬성으로
예.
이 두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법안의 내용을 보면 북한으로 가는 원유 공급을 차단하고
예.
또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을 차단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는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네.
미국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죠.
중국이나 러시아 1차적으로는 그리고 또 일부 북한의 노동자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나라들이 이 부분을 이행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다른 미국 내 법안에도 사실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러나 이 시점에 상원과 하원이 공이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것은 미국이 지금 북한의 핵개발,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서 전력 투구를 하고 있다.
예.
행정부뿐만 아니라 의회 차원에서도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요.
예.
또 미국의 노력이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여기에 대해서도 동참하도록 촉구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죠.
예. 자, 지금 뭐 의회에서도 그렇고 미국 정부에서도 그렇고 중국을 압박하는 그런 움직임은 계속 있습니다. 이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의회에서 통과한 결의안에도 그런 어떤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고요. 이런 가운데 미국 주재 중국 대사가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계속 압박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하는 발언을 했네요.
네, 현재 미국은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서 대북 제재 열쇠를 주고 있는 중국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 제재하는 세컨더리 제재, 즉 2차 제재를 이미 했고요. 또 추가 제재를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취 텐카이 미국 주재 중국 대사가 여기서 상당히 반발하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
취 텐카이 대사는 25일 날 그 워싱턴의 한 연구소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여기서 중국 개인과 기관을 제재하는 이 같은 세컨더리 보이콧은 미국의 국내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예.
또 하나는 중국이 계속 제기하고 있는 문제인데요. 한반도에 배치되고 있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그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네. 자, 지금 미국 뿐만 아니라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도 새 대북 제재 결의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의 발언으로는 더디지만 진전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 예. 이것이 최근의 발언인데요. 그러나 사실 아직까지 어떤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습니다. 사실 북한이 ICBM급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벌써 이제 한 달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예. 25일째 맞았는데요. 이번에 특이한 것은 사실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일단 의례적으로 언론 성명부터 내고 제재 결의를 추진하는 그런 게 일반적인 틀이었는데 예. 이번에는 언론 성명도 사실 내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그 와중에 발사한 것 때문에 사실은 이 지금 진행 중이었던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논의가 좀 속도를 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앞서서 7월 4일 날 발사한 북한의 그 발사체가 ICBM이 아니라고 하는 판단에 따라서 제재 결의까지 갈 것은 없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그것이 무엇이었든 간에 또 헤일리 대사의 발언으로는 그런 판단을 좀 바꾼 조짐도 보이곤 하지만 예. 이번에 또 다른 탄도미사일 발사로 논의가 좀 더 속도를 내고 또 중국과 러시아도 좀 더 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미국 정부와 의회 또 유엔의 대북 압박 움직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네, 뉴스 포커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첫머리에 북한이 28일 날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자 이번에는 남북관계 이야기를 좀 해볼 차례인데요. 북한이 이렇게 또 미사일을 발사하는 상황에서 대화를 계속 제의하고 있는 이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글쎄요. 부담이 하나 더 얹어진 셈인가요?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북한 대북 정책과 관련한 방향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대화 협상이 방향이다. 그리고 그것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예.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미 그동안도 트럼프 행정부는 현 단계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재와 압박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맥락에서 북한이 그동안의 한국의 대화 제스처에 전혀 응하지 않았고 오히려 7월 4일 ICBM급 발사에 이어서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상황에서는 예. 이 한국 정부도 사실 그 여지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상당히 곤혹스러울 거고요. 여기에 따라서 국제 공조,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공조를 이미 약속한 상태에서 좀 더 압박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미국이나 주변국들의 움직임에 같이 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대화와 협상으로 방향을 돌리기까지는 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것이죠. 예.
북한은 물론 그 문재인 정부의 대화 제의에 대해서 공식적인 반응은 하진 않고 있습니다만 28일 미사일 발사도 그렇고요. 또 그리고 현대 정몽원 전 회장의 추모식을 금강산에서 개최하도록 협조해달라라는 현대 측의 요청에도 뭐 거부를 했고요. 북한의 이런 일련의 움직임들이 우리는 당장 뭐 문재인 정부와 대화 않겠다 이런 이야기일까요?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됩니까?
뭐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꼭 그렇다고 문재인 정부와 대화와 무슨 협상 이런 걸 안 하겠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만일 북한의 진심이 뭔 일이 있어도 문재인 정부하고는 상대를 안 하고 적대시하겠다 이렇게 했으면은 벌써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번 북한에게 대화와 여러 가지 그 제의를 한 게 꽤 날짜가 됐는데 이미 예. 했을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는 안 하면서 지금 미사일을 발사한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도 지금 사실 이렇게 꼭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고 적대적으로 가는 것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또 안보리에서 또 오늘이라도 당장 대북 제재가 총과가 되면은 북한 경제가 한층 어려워집니다. 또 중국이 진짜로 그 석유를 끊을 거나 줄일 경우에 북한 경제가 상당한 그 타격을 받습니다. 예.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이미 제1차 목표인 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확보한 다음에 무슨 협상을 하자 이런 건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 그렇다면 조금 일찍 이르게 그 대화질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면서 좀 밀어놓고 일단은 기술적 진전에 모든 것을 매진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관측자들이 많습니다.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 정부는 대화 의지는 거듭돼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대화를 원하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는 분명하고 또 그리고 북한이 도발을 거듭할 경우에는 이럴 때도 대화를 하겠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통일부 당국자가 북한의 도발에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도 대화의 의지는 있지만은 또 도발하는 그런 상황도 그냥 보고만 있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입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는 이런 방침이죠. 제재 일변도 압박 일변도 이것이 아니라 네. 제재와 압박 북한의 도발 행위에는 제재를 가하고 또 압박을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대화와 협상은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동시에 병행하겠다 이런 겁니다. 대화의 여지가 있을 때는 대화를 하고요. 그러나 제재해야 될 이유가 있고 압박해야 될 상황에서는 압박에 동참하고 네. 여기에 대해서 협력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두 가지를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놔두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 두 가지를 항상 가능성을 갖고 같이 병행 추진한다. 이런 입장이니까
예.
북한이 도발을 하더라도 대화의 카드는 또 대화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놓고 있다라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인 거죠.
예. 자, 그렇다면 이제 7월이 이제 지나고요. 이제 8월로 접어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 가지 한국 정부가 여러 가지 것들을 제안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8월, 9월 남북 대화가 재개될 만한 어떤 여지나 공간들이 있습니까? 어떤 스케줄로 봤을 때?
네, 북한이 뭐 지금이라도 대화를 하겠다 그러면 대화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 문재인 정부로서는.
예.
다만 8월에는 뭐 여러 변수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그 8월에 을지 프리덤 가이던스라고 미한 그 연합 군사 훈련이 있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북한이 이런 것에 상당히 그 반발하는 이런 그 행동을 했기 때문에요.
네.
아, 모든 것이 그 북한 하기에 달렸지만 한마디로 좀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뉴스 포커스 이 시간에는 북한이 28일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ICBM 발전 기술에 대한 미국 정보당국과 기관들의 여러 평가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고요. 또 남북관계 현재 상황도 짚어봤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함께했습니다. 자, 이번 주 뉴스포커스 오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A 방송입니다.
경제가 보인다. 전영란입니다. 한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탈북자들의 모임인 NK경제인연합회 모임에 참석한 탈북자 김영수 씨. 탈북 경제인들의 소개와 함께 그 사람들의 경험담을 듣고 있었는데요. 휴식 시간이 되자 탈북자 김영수 씨, 손세차장을 운영한다는 탈북 경제인에게 이야기를 건넵니다.
자동시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네, 것들은 맞아요. 괜찮잖아요. 뭐 그것도 통과시키는 거니까. 네. 근데 뭐 사람이다 해야 되니까.
무섭 다
근데 그거죠. 이제 막 이런 스팀. 스팀 하면서 이제
재밌는 거 스팀이죠.
그거죠.
우리는 순 유세차예요.
그럼 스팀이 되나가요?
스팀이 가격도 훨씬 비싸요. 우리보다 평 15,000원도 비싸다고 봐요.
그럼 물 하는 건 얼마예요 지금?
물 하는 거 저기 큰 차, 작은 차 다 네. 가격이 틀리고
승용차는 보통 얼마죠? 정도?
승용차 그래서 이런 차 같은 건 한 2만원.
한 번에 2만원?
네.
하루에 그래도 한 뭐 모델도 5차 이상은 될 거 아니에요?
그 형님네는 하루에 평균 5차 잡으면
네.
돼요.
되지요?
예. 네. 우리는 한 10대 잡아야 돼요.
10대 정도. 그게 작겠죠, 아무래도.
네. 우리는 어제는 그 자리가 잡히고
그랬으니까.
일정하게 한동안 해놨으니까 땅벌들도 생기고 그래서
네.
하루에 평균 한 8-9대.
그럼 어떻든 간에 그래도 봐요. 뭐 10개 정도 하면 20만씩 한다 해도 20만 하루 벌잖아요. 20만이면 한 달 600만 정도 번다 소리잖아요. 괜찮네요. 뭐 그것도.
큰 투자 자금 없이 손세차장을 시작했다는 소개를 듣고 그렇다면 과연 수익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했던 탈북자 김영수 씨. 궁금증은 어느 정도 풀렸겠는데요. 잠깐의 휴식 시간 뒤 NK 경제인연합회 모임이 계속됩니다.
오늘 이 행사뿐만 아니라 NK 경제인연합회가 설립되기 정말 그 과정에 너무 정말 힘들게 오랫동안 수고해온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을 지금 이 계기를 통해서 감사장도 전달하고 또 NK 경제인연합회가 일을 해야 되니까 여기 탈북민들 속에서 우리가 임원들을 그 선출을 했습니다. 그거를 오늘에 저 임명장도 좀 드리고
지금까지 NK 경제인연합회를 이끌어왔던 사람들에게는 감사장을 수여하고 앞으로 NK 경제인연합회를 이끌어 일을 할 임원들에게는 임명장을 수여하는 순서인데요.
제가 호명하면 보시기에 오른쪽부터 일렬로 좀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수님, 김형수님, 손으로 서주시고 그 다음에 한태영님, 고성춘님, 임명자 성명 김형수 이 사람을 행사기획관리 위원으로 임명함. 네.
앞으로 이 NK 경제인연합회를 이끌어갈 임원을 소개하는데 탈북자 김형수 씨가 호명됐습니다. 임명장을 받은 탈북자 김형수 씨 소감 한마디는 들어봐야겠죠?
아 참, 아 저가 이번에 이렇게 NK 경제인연합회에서 임원이라고 하는 근데 이제 위촉이 됐습니다. 아 임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경제인연합회 모임에서 기본적으로 우리 북한서 말하면 기본 지동원급이죠. 한마디로 어떻게 단체가 굴러갈 것인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것을 전개하고 정부와도 어떤 걸 건의할 것인가, 각종 여러 가지 행사를 또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에 따라서 함께 논의하는 그런 사람들 임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세 명이 선출되는 것 중에 저도 임원으로 이제 선출됐고요. 참 아직은 제가 한국에서 창업도 한 것이 아닌데 이렇게 가분한 자리를 맡겨준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되는 NK 경제인연합회니만큼 저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것만큼 해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탈북자 김영수 씨, 북한에서의 경력과 또 한국에 와서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북한 경제와 아주 잘 맞는 임원이 된 것 같은데요. 공식 행사가 모두 끝난 자유시간, 탈북자 김영수 씨는 오리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탈북 경제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리 농가들이 있으면 네. 그 농가들이 야, 너희가 우리 농가 우리 그래 우리가 오리와 사료 줄 테니까 너희 알아서 키워달라. 아~ 이렇게 키우면 너희들한테 이렇게 사육비를 넣어주겠다. 아~ 그렇게 계약이 있는 거예요.
그럼 사료하고 오리 농장은 다 거기서 받아가지고 기르고 그다음에 다치를 오리 부화를 시키진 않나요 그러면?
아, 그런 건 없죠.
아, 그래서 기르기만 하면 되네요.
네, 그거는 그 업체가 해주는
아~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럼 뭐 바로 진짜 걱정이 있겠다. 팔로 걱정.
네, 팔로 걱정.
그거 하림이라고 하는 그 업체가 허물어지기 전에 없어 아무 걱정 없겠네요.
그렇죠. 하림 그룹이니까 없어질 수가 없죠.
그렇죠. 그게 지금 그 업체에서 받아서 한 지가 지금 얼마나 됐어요?
그냥 한 3년 됐죠.
아, 3년이요? 지금 보통 그 한 달이면 몇 마리 정도 출하시킨다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오리는 받아가지고 40일 내지
네, 그렇게 하지.
40일 사이에 오리를 출하시켜요. 출하시키면 거기서 내가 얼마큼 잘 키운가에 따라서 돈도 받고 저기
그러니까 뭐 한 마리당 얼마라는 규정은 따로 없고요.
탈북자 김영수 씨 오늘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동료 탈북인들을 만나서 경험담도 듣고 NK 경제인연합회 임원에도 선출되고 여러 가지로 의미 있고 보람찬 하루를 보냈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참 좋은 자리에 다녀왔고요. 어깨가 무거운 그런 이제 임원이라고 하는 감수도 썼습니다. 앞으로 이 모임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지 또 이 모임을 통해서 나도 한국에서 창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이미 이런 사업을 시작한 선배 탈북자들한테 조언도 듣고 또 도움도 받으면서 언젠가는 나도 멋지게 창업을 해야 되겠다는 또 그래서 성공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도 생겼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 단체가 굴러갈 수 있는 정말 잘 이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함께 토론하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훌륭한 분들의 조언을 받는 이런 자리마다 많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제가 보인다였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818년 7월 30일 오늘. 소설 폭풍의 언덕으로 유명한 영국의 여류 작가 에밀리 브론테가 영국 북쪽 요크쇼어 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목사 가정의 넷째 딸로 태어난 에밀리는 어렸을 적 어머니와 두 언니를 잃고 남은 두 자매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에밀리 언니는 소설 제인 에어의 작가로 유명한 샬롯 브론테였고 동생은 소설 아그네스 그레이로 유명한 앤 브론테였습니다. 이 세 자매는 이후 1846년 자신들이 써온 시들을 한데 모아 시집을 펴냅니다. 하지만 이 시집은 당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이어 에밀리 브론테는 한 해 뒤인 1847년 소설 폭풍의 언덕을 발표했습니다. 황량한 요크셔에 있는 외딴 저택을 배경으로 주인공 캐서린과 히스클리프 간의 비극적인 사랑과 복수를 담은 소설 폭풍의 언덕은 하지만 내용이 너무 잔인하다는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게 됩니다. 에밀리 브론테는 소설 폭풍의 언덕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듬해인 1848년 숨을 거둡니다. 소설 폭풍의 언덕은 에밀리가 죽은 뒤 뒤늦게 작품의 예술성을 인정받게 됩니다. 오늘날 소설 폭풍의 언덕은 햄릿의 리어왕, 멜빌의 백경과 함께 영문학의 제3대 비극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975년 7월 30일 오늘 북유럽에 있는 핀란드에서 유럽안보협력회의가 개최됐습니다. 미국과 소련을 포함한 35개 나라 정상들은 이날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에 모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을 극복하고 좌우 진영 간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이날 미국의 제럴드 포드 대통령은 동유럽 공산국가의 인권 유린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I have come to Helsinki as a spokesman for a nation whose vision has always been forward, whose people.
이대 레오니트 브레즈네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은 인권보다는 내정 간섭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사흘 동안 진행된 회의 끝에 각 나라 정상들은 상호 간의 국경 존중과 내정과 외교정책 불간섭 등 10개의 원칙을 담은 이른바 헬싱키 선언을 발표합니다. 이 헬싱키 선언은 이후 냉전 당사국들 사이에 긴장을 완화하고 협력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VOA World News.
VOA 마감 뉴스입니다. 미국 공군의 B-1B 폭격기 두 대가 30일 한반도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미 태평양 사령부는 이번 비행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직접 대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령 괌에서 출발한 폭격기들은 일본 상공에서 항공자위대 전투기 두 대와 함께 비행했습니다. 이어 한국 영공에 진입한 폭격기들은 한국 전투기들과 비행하다 오산 미군 비행장 상공을 저고도로 통과한 뒤 괌으로 돌아갔습니다. 모양이 백조와 닮았다고 해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폭격기는 북한이 무서워하는 미군의 전략 자산 가운데 하나입니다. B-1B는 B-52, B-2와 함께 미국의 3대 전략 폭격기로 북한 전역을 융단 폭격할 수 있는 무서운 파괴력을 지녔습니다. 북한은 B-1B 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에 들어올 때마다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미국이 30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이용한 탄도미사일 요격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미 미사일 방어청은 30일 성명을 내고 이날 공군 수송기에서 발사한 중거리 표적 탄도미사일을 알래스카주에서 발사한 사드미사일로 태평양 상공에서 요격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샘 그리브스 미사일 방어청장은 성명에서 이번 시험이 진화하는 위협으로부터 미국이 앞서 나가는 것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시험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가 사드 체계를 강화하는 데 쓰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시험에는 텍사스주에 배치된 미 육군 11 방공 포병 여단이 참여했습니다. 미군은 지난 15차례의 사드 시험 발사에서 모두 성공한 바 있습니다. 사드는 대기권에 진입한 탄도미사일을 고고도에서 파괴하는 무기체계로 미국 록히드 마틴사가 개발했습니다. 30일 베네수엘라에서 재헌의회 선거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선거는 재헌의회 구성원 545명을 뽑습니다. 재헌의회는 헌법 개정과 국가기관 해산권을 가진 조직입니다. 베네수엘라 야권은 니콜라스 마두로 현 대통령 지지자들만 후보로 나섰고 이들이 마두로 대통령의 영구 집권이 가능하게 헌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야당들은 이번 선거에 참여하지 말 것을 유권자들에게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 마두로 대통령이 물러날 때까지 싸우겠다며 선거일에 거리로 나가 시위를 벌이자고 촉구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재헌의회가 혼란에 빠진 베네수엘라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29일 TV 방송 연설에서 이번 선거가 베네수엘라 정치 체제 안에서 치러진 선거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30일 독일 나이트클럽에서 총격이 발생해 총을 쏜 용의자를 포함해 두 명이 숨졌습니다. 이날 새벽 독일 콘스탄츠시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한 남자가 총을 쏴 한 명이 사망하고 세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총을 쏜 남자는 경찰 총에 맞았고 그 뒤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테러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경찰 대변인은 사망한 용의자가 이라크 국적자라고 말했습니다. 용의자는 난민 신청자는 아니지만 독일에서 오래 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사망자가 나이트클럽에 온 손님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목격자들은 나이트클럽 입구를 지키던 사람도 입구에서 용의자를 제지하다 자동권총에 맞은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 가운데 한 명도 용의자와 총격전을 벌이다 다쳤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가 마련 중인 대러시아 제재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공보실은 성명을 내고 대통령이 러시아 산업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가 담긴 최종 법안을 검토했다고 전했습니다. 미 연방 하원은 최근 북한, 러시아, 이란 통합 제재 법안을 통과시켰고 해당 법안은 상원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정부가 미국에 외교 보복 조처를 실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국무부는 러시아 주재 인력을 오는 4월 9월 1일까지 455명 규모로 줄여야 합니다. 이는 지난해 미국이 러시아를 겨냥해 단행한 조처에 대한 보복입니다. 지난해 말 미국은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에 대응해 미국 주재 러시아 외교관 35명을 추방하고 미국 내 러시아 검을 두 곳을 폐쇄한 바 있었습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동해안에서 밤까지 장맛비가 오겠고 평안남도와 황해도에서는 밤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부터는 구름이 많겠지만 북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동해안에 5에서 20mm, 함경남도와 황해도 평안도는 1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BOA 마감뉴스 김정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